신명기 28장 62절부터 6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이 28장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선포를 앞부분에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과 저주를 행하실지를 반복해서 상세하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62절부터 68절까지가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럽게도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문구나 내용들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읽으면 쭉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나 하는 그런 껄끄러움들이 좀 있는 거죠. 내용들이 다 좋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또 돌이켜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2절, 63절에 보면 저주에 대한 선포가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죠. 하늘이 별같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약속이고 또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숫자에 있어서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번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즉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62절 끝에 보면 남는 자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복을 누리고 있었어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삭제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6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숫자가 많아졌다가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다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62절 첫 부분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시는 거죠. 앞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하는 귀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든가 63절 뒤에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셨어도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을 행하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계속 복만 받는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계속 저주만 받는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받았던 복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고 없애실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번성을 누리고 있다 해서 이미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뭐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인가? 6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원래 땅을 주어서 땅을 차지했었는데 뽑힐 것이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원래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번성한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가 번성하면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흩어버려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도망 다녀야 되는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혀버리고 흩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일이 있어서 뽑히고 흩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정도 아주 명확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죠. 가령 질병이 찾아와서 질병 때문에 죽임당한다 그러면 땅에서 뽑힌다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서 시체가 된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방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것이니까 위에서 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닷가의 모래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닷가에 모래가 쫙 있는데 한 움큼 쥐어서 저 바깥으로 그냥 휙 집어 던져버리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쟁이 나게 하시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64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그러면 흩어진 뒤는 어떠한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쟁에 나서 패배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흩어진 다음에 흩어진 곳,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6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건 앞부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강요된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삶의 모습이고 65절에 보면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발바닥이 쉬지 못한다는 건 발바닥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끌려간다면 그래도 조금 막해 움막이라도 짓고 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라도 짓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막 떠돌아다니는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는 여기저기로 팔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뭐 예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는 여기가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나라지만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발바닥도 쉴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건 또 어떤 의미도 갖냐면 사람이 내 한 몸을 눕힌다 그러죠. 등을 이제 눕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바닥조차 눕힐 수 없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잘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발바닥조차 쉴 곳이 없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떨고 눈도 쇠하고 정신도 산란하. 그러니까 만약 설령 평안한 집이 있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누워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면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가서 육적으로 중한 노동을 하고 고역을 치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평안함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이 6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살아있을지 내일 살아있을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끌려가서 이것저것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것을 67절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마음의 두려움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저녁에는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저녁을 만날 수 있으려나 해가 지는 곳을 볼 수 있었으면 이런 지경이 될 것이고 그 뒤에 보면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누웠을 때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든 죽이든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가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으려나 아침이 되었으면 이렇게 탄식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64절 뒷부분부터 67절까지는 흩어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잔혹한 내용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사는 거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저녁을 만날 수 있으려나.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쉴 틈이 없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로 가라고 하면 여기로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로 끌려다녀서 발바닥조차 쉴 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늘 눈은 굴려야 되고 마음은 산란하고 정신도 힘들고 이거는 도무지 숨쉬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경을 네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행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6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앞부분에 나왔던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령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설명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고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68절에 보면 배에 싣고 애굽으로 또 팔려가는 겁니다. 바벨론까지 갈 때는 육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터벅터벅 걸어서 육지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팔려서 육지를 거슬러 올라와서 배를 타고 애굽까지 또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애굽의 종살이를 안 갈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걸 비참하게 표현하면서 68절 뒷부분에는 상당히 문학적으로 하나님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종으로 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보면 바벨론에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다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팔아넘기려고 해도 너희를 사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나를 애굽 사람들이 좀 사가줬으면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A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니까 그 A 나라가 내가 너 팔아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B 나라를 향해서 제발 나를 좀 사가줬으면 제발 나를 사가줬으면 그런데 B 나라가 너를 사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심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선포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네가 감당하며 살기 어려운 고통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굳이 뭐 문자적으로 어떤 거를 당하는지를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것들을 다 당하는 것이니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는 너 자신의 육체가 질병에 걸리는 것, 두 번째는 네가 행하는 모든 생업이, 환경이 저주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누구나 똑같이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고 살아야지. 그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그런 지경은 만나지 말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이게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심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인 건가요? 이렇게 종종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내 자신의 양심을 손을 놓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아, 이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지. 그걸 내 자신이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아, 이건 내가 허물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행하시는, 나에게 채찍을 때리시는 그런 모습이지. 사실은 인간은 다 신앙의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그런 영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굳이 막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나를 향하여 이건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 내 마음이 이건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제가 저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저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제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회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늘 바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셔서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을 때에도 부드럽게 권면해 주시고 또 조금 꾸짖어 주시고 이와 같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저주들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함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조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듣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마 읽기도 두려운 그리고 다시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도 너무나 두려운 저주의 말씀들을 주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며 또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으로 내몰아대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우리도 마치 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저주들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